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위하여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들 오늘까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고요. 우리 연결된 말씀이라서 우리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던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반복으로 여러분 들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자라 고소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직접 부딪히신 것을 피하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시며 그들의 핍박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의 개념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가를 드러내십니다. 즉,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즉 새 창조 구원 사역, 그 일을 예수님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에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자들이죠. 성경에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거기에 자음을 보태가지고 아도나이, 아도셈 등으로 바꾸어 읽기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것도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증거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신성모독이었고요. 참남죄, 블래스팸이었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고 여겼던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습과도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고 고소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고소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일단 구약에 율법으로 주신 재판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명을 어겼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법정이 일어나는 현실과도 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 법정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고 그 앞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진리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여 이를 통해 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구원과 심판의 판결을 예수님이나 이 교회와 성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내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다는 거죠. 비록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받으신 것과 같은 미움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참 재판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담대히 진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고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죄인들의 정죄와 고소에 대해 자신을 증거하세요. 변호하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참된 증거를 해줄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참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굳이 다른 증인들을 내세우시느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원리로 자기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고소에 관한 것이든 변호에 관한 것이든 어떤 증거가 참 증거의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두세 증인의 증거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계신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들을 세우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 세우시는 증인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굴까요? 두 증인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 가지 증거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는 세 가지 증거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증거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증거해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분명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죠, 죄인들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증거가 분명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째 증인인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33절에서 35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복음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세요. 1장으로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참 빛이라 참 진리라고 증거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주인공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저분이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했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가 주인공이시고 그가 참 신랑이시며 따라서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증거하며 모든 제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사역과 같은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죠.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온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만일 세례 요한을 정말로 믿었다면 세례 요한의 증거도 믿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을 대표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만 세례 요한은 뭘 대표하는 걸까요? 모든 선지자의 끝입니다. 가장 마지막.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선지자들의 증거도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나 이전의 선지자들의 증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증거는 거부할 수 있었지 몰라도 그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더욱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절대 변명할 수 없는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바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면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증거만으로 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부인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실 때 세 가지 증거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하셨던 거고 세 번째는 지금도 그것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라는 건 뭘까요? 영어로 하면 His works or ministry to accomplish God's will.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들. 그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역사 중에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표적들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죠.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은 다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역사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역사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 보았죠. 새 창조의 역사. 예수님이 새 창조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역사죠. 큰 풍랑까지도 잠재우시는 역사. 모든 만물까지도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주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 이걸로 뭘 풀어주셨죠? 영생하는 하늘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그 영생하는 하늘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들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런 모든 표적들과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역사 뭘까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뚜렷해주는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죠. 모든 예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과 권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가 가장 뚜렷하고 그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를 쓰세요. 이 십자가의 증거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증거를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여 주신 거죠. 37절에서 38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대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데도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산의 연기. 그리고 그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모세에게 구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달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모세의 말은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그러시냐? 아버지께서 그 구약에서부터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서조차도 모든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에 관한 거였다는 거죠? 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증거도 아들에 관한 증거. 그런데 죄인들은 다른 것을 원하는 자들은 그 아들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 아들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신약으로 와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 들어요. 그때는 또 제자들이. 구약에서는 못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제자들은 들어요. 변화산에서도 구름 속에서 지금 시내산 사건이 재현되는 거죠. 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로 듣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신 걸로 듣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친히 증거해 주신 걸 제자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마침내 들어요. 시내산에서도 그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듯 전에나 지금이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내용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뭘 못 듣고 뭘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하나님 말씀 들었고 알고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런데 너희는 듣지 못했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까지도 도대체 뭘 듣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한 거냐?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모든 증거들의 내용, 본체,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신 것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이 다 아들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에 대해 증거해 주셨는데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서부터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즉 아들이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증거가 다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올바로 믿지 않는 것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든다. 기독교의 믿음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온갖 다른 것으로 가면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이라 믿었던 유대인들이 분개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물주가 있고 세상을 지었을 거야, 뭐 우리를 지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올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올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상처럼 믿을 수 있거든요. 내 세상 필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구원으로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 종착점은 다 같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오로지 구원주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온통 이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올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지옥으로 간다는 가르침이 우습은 거예요.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오로지 구원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나요?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오로지 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지옥 심판으로 갑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뭐죠? 성경.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친히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 그게 다 이제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신 모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제는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증거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설교 뭐라 그러셨죠? 이 말씀을 풀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을 풀어서 전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 알지만 모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표적들, 인물들, 율법까지 모든 내용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온전한 구원의 현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몇몇 구절들만이 아니에요. 전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정말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 여러 시대에 걸쳐 쓰여졌을지라도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 말씀의 증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어느 한 구절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 해석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보면 39절에서 40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찾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원리가 이렇게 뚜렷한데 어떻게 내 멋대로 풀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슬쩍 말씀에 빌려서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원한다고 열심히 해서 복받으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굳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쓰여져 있다고 말하느냐. 공평하지가 않다. 그런가요? 예수님만 증거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님이 조금 질투하실까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에 여러 방법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셨다. 즉 하나님의 모든 자기 계시의 본체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도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면 좀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시면 되지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구원 역사가 필요한 건가? 왜 몇천 년이나 걸쳐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됐을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면 안 되는 거였나? 왜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영원하신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야 됐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 때가 참회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빈틈없는 그 완전한 계획의 때가 차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래서 구약의 기초가 미리 온전히 놓여져야 했습니다. 예표와 그림자와 약속으로 가리키던 모든 것들이 참 것으로 성취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의 가장 끝책인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증거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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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으로 보여지다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참에 마침내 아들이 오시고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 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 다 외우고 다녔겠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나로 인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로 오지 않는구나. 무슨 뜻일까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가 않아서 예수님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이 성경을 보아도 그렇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마치 영적 소경과 같았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죄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한마디 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부인하고 너희 소견대로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 깊은 죄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도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자신과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 너무 마음이 좋아서 아유 복음을 몰라서 알면 안 그럴 텐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안의 죄성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련하고 더디가는 것에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만 보았죠? 구약이 하나의 큰 계명이었습니다. 계명으로만 보여요. 모든 성경이. 가르침, 도덕적 가르침으로만 보여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축복 얻는 것. 이 목적으로만 보니까 기도해서 복받고 십일조에서 복받고 뭐든지 율법적으로 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러한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걸로 나타나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죄악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 누구에게나 복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못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은 것처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까지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꼭 그런 말씀하세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죄인들은 자기 영광을 취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서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내어주시는 그 의로움은 원하지 않는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간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천국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한 자들이 오히려 고소되고 정죄받아야 할 죄인들임이 거꾸로 하나님 법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해도 그게 하나님 법정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 47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유대인들을 고소할 자가 누구라고 하시죠? 모세. 왜 모세를 갖고 오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자랑하고 자기들을 변호해 줄 자라고 믿고 있는 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오히려 너희들을 고소할 거다. 모세 그리고 모세 오경도 다 모세가 쓴 글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 모세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고소하는 증인이 될 거다. 결국 죄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법정이 오히려 그들의 유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나는 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면 분명히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하고 죽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오직 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증거들을 찾고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더 자랑하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증거로 어떤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성경 말씀까지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필요를 찾기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성경을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저 훌륭한 위인으로 여기고 성경에서 좋은 교훈을 얻는 것으로 야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복받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도 그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비웃고 있진 않나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공통점이 뭐예요? 올바른 증거에 둔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의 증거를 안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도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그 아들이 빠지면 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아는 믿는 자들은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듭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의 복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참 축복을 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사랑을 두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기쁘게 우리 삶에 증거하며 살아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진 않지만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에 대한 증거 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세례 요한과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말씀해서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데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을 증거하는 삶에서 자라가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의 일에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고백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지만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가장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감사함을 가진 성도들의 열망, 이 감사함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열망,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더욱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신실한 복음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그리고 치리를 통해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역을 하라고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도 말에나 생각에나 뜻에나 일에나 모든 삶에서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증거가 아들에 관한 것이듯 저와 여러분의 모든 증거도 그 아들 대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아니 예수님 당시의 교회였던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까지도 예수님의 했던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핍박할 거예요. 아니 아들만 전하는데 뭐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건가요?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아들만이라고 하면 성경만이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아들을 더욱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참 재판관은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록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대오빌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위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지 여러분의 세상 현실이 어떠하든지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들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아들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날까지라도 오직 이 성경 말씀의 증거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말씀이 아들에 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믿는 우리를 통해 또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든지 죽든지 이 몸의 삶을 통해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